엄마들의 놀이터. 얼마 전 친한 동생이 핸드폰을 가져오지 않았다며 제 핸드폰으로 엄마와 대화를 나눴어요. 옆에 있다 그 내용을 흘금 보게 됐는데 그만 울어버렸지 뭐예요. 어젯밤에 아가가 제대로 잠을 못 잃었다는 딸의 말에 아이고 우리 딸 힘들겠네 라고 대답하시던 어머니, 딸을 걱정하는 딸과 또 그 딸을 걱정하는 엄마. 엄마는 딸이 엄마가 되고 당신은 할머니가 되어도 내 딸이 가장 걱정스러우신가 봅니다. 오늘도 당신의 딸들을 걱정하고 있을 엄마들에게 전화 한 통 넣어주세요. 영화 내일을 향해 사라에 삽입된 곡, 가수 빌리즈 토마스가 부른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 들으며 엄마들의 놀이터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에 어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우리 집 이야기, 안방극장. 인천 서구에 사는 아들 둘 엄마입니다. 결혼한 지는 8년이 됐지만 이곳에 자리를 잡은 건 3년 전쯤이에요. 그 전엔 남편 회사 때문에 주말 부부를 해서 임신도 육아도 참 외롭게 했습니다. 그 외로움이 우리 첫째에게 다 갔던 걸까요? 신생아 시기에도 예민해서 잠이 없고 잘 먹지도 못해 잔병치레도 찾았어요. 그런 아이와 더불어 저도 자주 아프고 계속 우울해지기만 하더라고요. 같이 있음 서로 우울해질 것 같아 첫돌이 되자마자 어린이집을 보내고 저도 일을 시작했죠. 그리고 얼마 지났을까 어린이집 원장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처음에 아가가 너무 안 웃고 표정이 없어서 놀랐었거든요. 근데 어린이집 적응하더니 아이가 많이 밝아졌어요.
그 말을 듣는 저는 마음이 아프면서도 제 마음도 잘 가누지 못했던 터라 어떻게 해줄 수가 없었네요. 그러다 아이에게 아랫입술을 무는 버릇이 생겼어요. 틈만 나면 입술을 물어서 어묵처럼 입술이 불기도 하고 피멍이 들기도 했는데 무슨 방법을 써도 안 고쳐졌어요. 근데 그 와중에 둘째가 태어나면서 그 예민함과 불안한 정서는 극대화돼버렸어요. 저 혼자 신생아인 둘째와 4살인 큰애를 봐야 하니 첫째는 컨디션이 안 좋아도 무조건 어린이집에 등원해서 최대한 늦게 집에 왔고 혼자 TV 보고 잠도 자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생긴 입술 무는 버릇이 6살까지 갔답니다. 모든 사진에 입술 무는 모습이 찍혀있고 그리고 5살쯤 무렵부턴 유치원에서 첫째 일로 전화 오는 일이 잦아졌어요. 교실 문을 쾅 하고 세게 닫아서 친구 손이 다칠 뻔했는데도 6개월째 고쳐지지 않는다. 아이가 너무 예민하고 고집이 세서 단체 생활을 하기 힘들다. 하다못해 이런 아이를 훈육해야 하는 저를 안타까워하실 정도였어요. 아이를 고쳐보려고 부모 교육이니 아이 심리 강의 등을 찾아다니고 일일이 접목시켜봐도 작심 3일 아니 작심 3시간이던 그때 저한테 찾아온 기적 같은 교육법이 있었어요. 맘 스케치 공동육아 시간에 발견한 말의 힘이었죠. 물 결정체에 대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예쁜 꽃 모양이 되기도 하고 파괴된 모양이 되기도 한다는 걸 보면서 그동안 내가 아이에게 말로 전했던 감정들이 얼마나 아이의 마음을 파괴시켰나가 보이더라고요. 그날부터 자기 전마다 아이에게 얘기했어요. 엄마는 너를 사랑해. 오늘도 건강해서 고마워. 엄마는 네가 있어서 행복해. 방금 전까지 화가 머리끝까지 났었어도 아이 병간호로 하루 종일 힘들었어도 똑같이 말해줬어요. 그때가 2017년 12월이었는데 그냥 옆에서 듣고만 있던 아이가 한 달이 지나니 얼굴에 웃음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석 달이 지나니 엄마를 안아주기도 하고 자연스러운 스킨십이 많아졌습니다. 제가 너무 피곤해서 깜빡하려고 할 때는 먼저 묻기도 하더라고요.
엄마 까먹은 거 없어? 나한테 얘기해줄 거 없어?
그리고 지금까지 이 행동은 계속되고 있어요. 어쩔 땐 제가 속상해서 입도 떼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아이가 해주게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엄마가 기분도 안 좋고 속상해서 얘기하기가 너무 싫은데 우리 아가가 엄마 대신 그 말 해주면 안 될까? 그럼 엄마 기분이 나아질 것 같아. 그리고 4개월 전부터는 이제 첫째도 같이 합니다. 서로 사랑해, 건강해서 고마워, 네가 있어서 행복해. 이제는 유치원에서도 그런데요. 말없이 와서 선생님을 한 번씩 안아주기도 하고 심쿵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한다네요. 어떡하지? 선생님이 일이 많아서 못 도와줄 것 같아.
괜찮아요, 선생님. 힘들면 쉬면서 하세요. 어깨 주물러 드릴게요.
오죽하면 선생님들이 우리 첫째랑 결혼하고 싶다고 할 지경이에요. 그렇게 안 되던 입술 무는 버릇도 이제 없어졌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다른 버릇을 만들었어요. 매일 아침 아이들을 등원시키는 차 안에서 오늘은 내 생애 최고로 행복한 날이다 하고 외치는 거요. 이상하게 보던 애들도 이제는 따라서 떼창을 해주고 있어요. 네, 오늘 안방극장은 아이의 변화를 불러온 놀라운 말의 힘을 경험한 두 아들의 엄마가 보내주신 사연으로 꾸며봤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저희와 함께합니다. 멋진 두 아들의 엄마 최정민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오늘 사연 읽으면서 정말 소름이 돋더라고요.
네.
그 있잖아요. 예전에 들었는데 그 식빵을 이렇게 두 개를 두고
네.
한쪽에는 막 사랑한다 좋은 말 해주고 한쪽에는 네.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면 그 짜증을 낸 쪽이 더 빨리 곰팡이도 네. 피고 썩는다는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있는데
저희는 실제로 해봤어요.
오, 진짜 그래요?
네, 손모임에서. 오, 근데 진짜 그래요. 금방 상해.
저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들어봤는데 네. 물 결정체도 그렇게 말에 따라서 바뀐다는 거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저는 다 알고 계신데 저만 처음이겠죠?
그런 것 같아요.
되게 놀랐고 저는 오늘 처음부터 반성 모드 들어갑니다.
아, 저도 그렇습니다. 아니 저도 이런 사연 보면 일단 우리 아이들이 너무 생각이 나고 저도 원준이는 아무래도 첫째라 보니까 막 예민하게 대하고 기준을 가지고 많이 대한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가끔 애가 막 고집을 피우거나 잘못된 행동을 하면 아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건 막 이런 생각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정민 씨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나저나 오늘 익명 사연이라 네. 이름을 붙여줘야 하는데
네.
오늘은 왠지 승현이라는 이름이 끌려서
승현
승현이 어머니 승현이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승현이
네.
엄마는 정말 초반부터 힘들긴 했겠어요. 그 결혼해서 주말 부부고
와.
또 임신도 육아도 처음인데 남편이 함께 해주지 못해서 더 맞아. 힘들었겠다 싶거든요. 이게 육아 스트레스는 사실 아이보다도 그 힘든 시간을 함께 해주는 이가 없을 때
맞아, 맞아.
또 힘든 내 상황을 몰라줄 때
맞아.
이 감정이 배가 돼서 힘든 건데
맞아.
그때 얘기할 때라고는 남편밖에 없었을 거거든요. 근데 그 남편이 주말에만 오면은 승현이 엄마가 아무래도 많이 힘들었겠죠.
맞아.
뭐 남편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했겠지만 아유, 저때 상황이 너무 그려지니까 또 토닥토닥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요. 너무 마음이 가요. 그리고 첫 아이라서 진짜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다행히 어린이집에서 이제 적응도 잘하고 또 밝아졌다는 그 말이 다행이긴 하지만 진짜 그닥 좋지만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또 아이가 입술을 무는 버릇도 생기고 참 정서적으로 불안해서 생긴 버릇일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맞아.
아이가 예민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첫 아이인데 저런 얘기를 어린이집에서 들으면 속상하기도 할 거고
맞아.
그 우리 엄마들은 또 나를 먼저 자책하잖아요.
아, 맞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고 그죠.
아니 저도 육아가 힘들기도 하고 또 마침 일도 시작해야 돼서 진짜 겸사겸사 핑계 삼아 진짜 14개월의 원준이를 어린이집에 보냈거든요. 근데 처음에 떨어질 때 막 울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막 이러다가 얘 성격 나빠지는 거 아니야? 막 예민해지는 거 아니야? 정서불안 겪으면 어떡하지? 하고 진짜
처음엔 진짜
네, 별의별 걱정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생각 할 수 있죠.
네. 근데 원장 선생님한테 저런 얘기까지 들으셨으니까 와 진짜 승현이 어머니 진짜 마음에 짐이 많이 됐겠다 싶어서 너무 많이 안타깝고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승현이한테도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더 그런 감정을 그게 많이 전달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본인 마음 추스르기도 힘들었다고 하셨는데
맞아.
근데 저만 봐도 아이들 어릴 땐 덜 했던 것 같은데 그 지한이가 좀 크니까 말을 더 세게 해야 얘가 훈육이 될 것 같고 그래서 화가 날 땐 정말 말도 막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독한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다가 지한이가 한 번씩 예전에 했던 다른 이야기들을 종종 하는 거 보면은 아, 내가 했던 막말들도 지한이 마음에 다 남아 있을 텐데 싶어가지고 아 다음에 정말 그러지 말아야지 했는데 또 하나면 똑같이 반복하게 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고치나 했는데.
저랑 너무 똑같아. 진짜. 아니, 저도 둘째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이제 원준이도 계속 저한테 막 말을 시키고 하니까 점점 제가 짜증을 내고 있더라고요. 둘째는 손이 많이 가지. 원준이는 계속 말을, 자기 말을 들어주길 원하지.
맞아.
그러니까 제가 둘한테 다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승우가 이제 막 저지레가 시작되고 하니까 이 절정일 때는 저도 감정이 절정이 되고 너무 심해지더라고요.
그래, 이게 잘 안 돼.
그래서 정말로 아, 승우를 친정에 맡길까, 한 1년 동안 맡길까 이런 생각. 또 마침 엄마가 제가 그렇게 막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 집에 바뀌던가 이러셨었거든요. 진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맡기면 나도 원준이에게 좀 더 집중하고 원준이랑 교감도 나누고 아 우리 승우도 먹는 것도 더 잘 먹고 사랑도 더 많이 받고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렇게 생각이 진짜 되더라고요.
아유, 엄마 아빠가 키워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지지고 볶고 해도 부모와 부딪히면서 오는 그 교감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정말 말의 힘이 강하네요. 뭘 해도 되지 않았는데 밤마다 엄마는 너를 사랑해 오늘도 건강해서 고마워 엄마 네가 있어서 행복해 이렇게 계속 얘기해 주니까 아이의 반응이 달라졌다는 거 사실 저런 표현들 안 해주다가 갑자기 하면 받는 아이도 갑자기 뭔가 이게 뭐지 엄마 왜 이러지 갑자기 그래서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지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포기하면 안 되고 계속 해주니까 아이한테서도 점점 반응이 오는 거죠.
맞아.
이제는 엄마가 혹여나 잊으면 승현이가 먼저 하고 아유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아니 정말 말의 힘이 큰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원준이도 뭐 대단한 거 좋은 거 막 그런 거 안 사줘도 엄마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얘기를 해주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쵸.
예, 그래서 잘 때 자기 사랑한다고 말해달라고 하고 또 내가 뽀뽀해주면 원준이도 저한테 막 뽀뽀해주고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엄마를 사랑하는지를 막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그렇게 사랑해달라고. 그리고 확실히 칭찬을 해주면 더 말을 좀 잘 듣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혼내면 막 더 삐뚤 행동을 하고 막 변명하려고 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웃긴 게 어린 승우도 그래요. 뭐 이렇게 위험한 거나 이렇게 안 좋은 거 애들 만지잖아요. 근데 제가 안 돼! 하면서 막 뺏으면 더 막 안 뺏기려고 하고 막 소리 지르고 하는데 예쁘게 주세요. 승우 그거 위험해요. 주세요. 하면 그 놀이인 줄 알고 이렇게 딱 주더라고요.
맞아. 큰 애들도 큰 애들이지만 이제 맑게 알아듣는 우리 초롱이도 그러거든요. 승우랑 똑같겠죠. 오빠들 거 뺏어가거나 뭐 제 화장품 가지고 막 가서 막 이리 줘 이러면은 화내면서 막 고집을 부려요.
맞아.
근데 주세요. 이거 엄마 거죠. 하고 이러면은 순순히 줘요. 그리고 잠깐 제가 자리를 비울 때도 그냥 가면은 막 우는데 설명을 해주고 진짜 인격으로 대해서 진짜 애를 인격으로 대하라고 하잖아요. 인격으로 대하고 다녀올게. 초롱이 기다리고 있어줘. 엄마 화장실 잠깐 다녀올게. 이러면 이래요. 그럼 잘 앉아있더라고요. 다 알아듣는 거지. 말에서 나오는 그 감정을 느끼는 거죠. 아이들도.
맞아. 그러니까 결국은 진짜 마음의 소통이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이들 행동 교정하고 뭐 그런 교육 이론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예, 승현이 어머니도 여러 가지 강의 듣고 해봤다고 하셨는데 결국은 다 안 되다가 이 너무나 쉬운 방법으로 그게 된 거니까.
그러니까.
근데 다만 그걸 꾸준히 하는 게 진짜 힘든 건데 힘든 날에도 또 방금 화내고 막 그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은데 그렇게 표현을 해준 거에서 아이가 아 엄마의 진심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마음을 알면 확실히 변화가 오더라고요.
그렇죠. 그 어린이집에서도 이제 아예 반응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안 좋은 이야기만 듣다가 선생님들이 이제는 승현이랑 결혼하고 싶다 할 정도로 저도 심쿵했네요. 말을 너무 예쁘게 해서. 입술 무는 건 뭐 그냥 자동으로 끝나고 진짜 사랑을 받으니까 사랑을 주는 아이가 됐어요. 그런 거 보면은 엄마가 거창한 어떤 걸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마음을 정하고 아이에게 일관되게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한 맞아요. 것 같고요. 혼을 내더라도 그건 잘못을 했기 때문에 혼나는 거지 엄마는 너를 사랑해. 이게 전해져야 하는 건 거죠.
맞아요. 아니, 정말 엄마가 마음의 중심을 잡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작은 변화에도 막 크게 흔들리지 않고 그 마음이 아이들한테 다 전달되는 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네.
승현이 엄마 같은 경우에는 그게 참 힘들었을 상황인데도 잘해주셨잖아요.
맞아요.
너무 대단하신 것 같고, 또 그만큼 간절하셨던 것 같기도 해요. 예. 네. 제가 애를 키우면서 보니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있잖아요. 아이들 말투라든지 행동, 뭐 생각들. 그런 거에 진짜 많이 반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때 마음의 중심을 가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맞아.
지금은 얘가 왜 이러나 막 해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순간에 이 아이가 평생 막 어떻게 될 것 같고 막 인생에 실패할 것 같고 이게 생각이 너무 멀리 가잖아요. 근데 그걸 잡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이 문제에는 엄마들이 굉장히 민감하고 감정에 휘둘릴 때가 많은데요. 저희가 사연을 받으면 꽁트로 만드느라 내용을 다 못 쓸 때가 있어요. 오늘도 내용은 없었는데 승현이가 아플 때도 건강해서 고마워 그러셨대요. 아이가 좀 약해서 일부러 더 건강해서 고마워 하셨다더라고요. 그래서 더 건강해지기도 했고 실제로 엄마가 마음의 중심을 어떻게 잡고 아이에게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우리 아이가 산만한 아이에서 예민한 아이에서 사랑받는 아이로 바뀔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승현이 엄마는 요즘 승현이만 보면 힘나시겠네요. 그리고 본인한테 외치시는 그 멘트도 너무 좋아요.
맞아요. 저도 그런 멘트 하나 좀 생각해 봐야겠어요.
아니 그냥 따라하자고요. 우리도 네. 그 멘트를.
네. 그리고 네. 애들은 첫째가 그러면 둘째도 덩달아 좋아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둘째들이 그 첫째 보고 따라하니까 그래서 저도 저녁에 자기 전에 표현을 많이 해주는데 그 부작용이 있어요. 방에 자러 가는데 인사를 10번을 해요. 아, 정말 엄마 사랑해. 이따 봐. 좋은 꿈 꿔. 이거를 라디오처럼 매일 밤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아, 진짜 거기다가 한결이는 한마디 더 붙여요. 초롱이 재우고 이쪽으로 와.
똑같아.
아, 진짜. 그 영혼 없는 멘트를 10번을 더 하는데도 엄마인 저는 또 너무 이쁘고 잠들기 전에 사랑 표현 제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오늘도 너무 좋네요. 아, 아니 저도 자기 전에 꼬박꼬박 정해두고 좀 예쁜 말도 더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알람을 맞추듯 막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알람 맞춰두고 계속 하시죠. 자, 아이들은 엄마가 마음을 주는 만큼 느낍니다. 아, 오늘 승현 덕분에 우리 엄마들도 마음 돌아볼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우리 정민 씨는 여기서 이만 보내드릴게요.
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엄마들의 놀이터는 여러분의 사연으로 만들어집니다. 혼자 알고 있기에는 너무 재미난 우리 집 이야기, 우리 집에선 그냥 평범한 일인데 싶은 이야기부터 정말 이럴 수가 있나 싶게 다이나믹한 이야기까지 엄마들 만나면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많잖아요. 글 쓰는 거 부담스럽다고 주저하지 마시고 그냥 수다 떨듯이 써 보내주시면 재밌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또 가족들에게도 좋은 추억이 될 거예요. 예루살렘 라디오 홈페이지 엄마들의 놀이터 게시판에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네, 말의 힘을 제대로 본 사연이었네요. 전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아이들은 감정의 쓰레기통이 아니라고 아이들에게 화난다고 그 감정을 그대로 다 아이들에게 풀어버리면 안 된다고 말이죠. 안 해야지, 안 해야지 하면서도 그렇게 될 때가 많은데 오늘 승현이네 보면서 말의 힘이 얼마나 큰지 새삼 느껴봅니다. 아이들에게 사랑한다고, 엄마의 아이라서 너무 고맙다고 진심을 다해 표현해 줘보세요. 아이들은 분명히 느낍니다. 사연과 함께 신청해 주신 곡, 영화 알라딘의 OST, 미나 마스드와 나오미 스콧이 부른 A Whole New World 듣고 올게요. 엄마들의 놀이터 정영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연 하나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서울 노원구에서 윤혜정 씨가 보내온 사연입니다. 둘째 임신 중 배가 불러오기도 전에 갑작스레 비춰진 이슬, 그리고 갑작스런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설마 낫는 건 아니겠지 하는 약간의 두려움을 아는 채 누워서 안정을 취하는 입원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누워서 모든 걸 다 해결해야 했는데 진통은 이상하게 점점 심해져만 갔어요. 출산은 하루만 고생하면 되는 거라고 알고 있던 전 이 상황들이 도저히 받아들여지질 않았죠. 장 운동도 원활하지 않아 급기야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했는데 그때의 수치심이란 속상하고 슬프고
밝았던 마음은 점점 어두워져 갔고 둘째를 괜히 임신했다는 후회와 원망까지 들었습니다. 자궁수축 억제제를 맞고 그 부작용으로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리고 손이 벌벌 떨리고 아이는 살고자 하는데 나는 지쳐만 갔습니다. 진통은 잡히지 않았고 정맥주사 돌려쓰기를 4주. 하루라도 뱃속에 있어야 한다고 의사와 남편은 조금만 더 버티라고 했지만 진통도 그에 따른 출혈도 너무나 심해지고 참기 힘든 시간이 지속되면서 자궁 10cm가 완전히 벌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26주간 품고 있었던 루다의 몸무게는 겨우 800g. 진통이 끝난 것만으로도 행복하겠구나 싶었고 회복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난 아이는 더 살이 빠져 610g이 돼 있었어요. 내 손가락만한 아이의 허벅지, 살이 없어 가시 같은 손가락, 투명한 피부 너머 핏줄이 다 비치고 그 작디작은 몸을 휘감고 있는 주사줄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보이지도 않았어요. 힘겹게 숨을 쉬는 모습이 사람이 맞나 싶었죠. 아이가 살 수 있을까? 살아도 과연 온전히 잘 클 수 있을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눈물만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계속해서 밀려드는 자책, 원망, 두려움, 미안함, 자기 연민,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젖이 흘러도 먹일 수가 없었고 뇌출혈, 미숙아 망막증, 대동맥 개존증, 폐동맥 고혈압 등 9가지나 되는 병을 알았습니다. 이미 아이에게 이미 무기를 주었고 싸우는 건 아이라고 했던 의사의 말에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러고 나니 내가 할 수 있는 건 인큐베이터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밖에 없었어요. 아니 무릎이 저도 모르게 꿇어지더라고요. 복음을 들었지만 양육받지 못했던 내 삶을 돌아보게 됐고 아이가 병원에서 계속 생사와의 사투를 하는 동안 저는 복음을 다시 들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셨다.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고 하루하루가 감사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위한 말씀으로 이사야 46장 4절 말씀도 받았지요. 하나님이 루다를 지었으니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구하여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품었을 때 의사는 저를 호출해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아이가 폐혈증이 와서 고비라고 아이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하루가 지났고 조금 밝은 목소리를 한 의사의 호출. 아이가 아직 힘들지만 혈압이 안 떨어지고 있고 호전될 것 같다고. 하나님이 일하신 거였어요. 아이는 인큐베이터에서 4개월을 보내고 퇴원을 했고 어느새 10살이 됐습니다. 물론 힘든 일들은 계속 있었지만 지금은 비교적 건강하고 또 마음도 예쁘게 자랐습니다. 내가 교회에 마음을 열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곁에 두시기까지 보낸 그 긴 시간 루다를 축복의 통로로 써주셨기에 나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었고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하나님, 나의 무슨 기도이든 들어주실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사연 감사합니다. 저도 엄마로서 우리 루다 엄마 윤혜정 씨의 마음이 감히 조금은 헤아려지는데요. 26주 만에 태어난 619g의 아이를 만난 혜정 씨의 그때 마음은 어땠을까? 아, 그렇게 조그만 아이가 주사줄을 온몸에 감고 있어도 엄마인 내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기도뿐인 상황. 아, 진짜 하지만 엄마의 그 기도가 가장 큰 힘이 되었네요. 하나님이 루다를 축복의 통로로 쓰시고 온전히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게 다행이고요. 정말 하나님이 지으셨으니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구하여 주시겠다는 그 말씀이 제 마음에도 남습니다. 그렇게 조그맣게 태어난 우리 루다가 벌써 10살이네요. 앞으로 더 건강하게 자랄 겁니다. 온 가족에게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루다 엄마 혜정씨가 신청해 주신 곡 들려드릴게요. 그라샤스 합창단 바리톤 이미노 테너 훌리오 곤잘레스 소프라노 이수연이 부릅니다. 은혜 아니면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동화 읽어주는 엄마. 엄마들의 놀이터 2부 동화 읽어주는 엄마. 오늘도 가슴 따뜻한 목소리의 주인공 동화구연가 박혜성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정말 찌는 듯한 더위네요.
네.
지난주에 진짜 폭우에 폭염에
네.
아우, 저 지난주에 휴가 잠깐 다녀왔는데 더워도 좋더라고요.
네.
바람도 서울과 다르고요. 자, 부디 오늘 이 시간도 이 더위와 습한 기운을 날려주길 바라면서 오늘은 어떤 책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동화는 몽골의 옛 이야기에 일본 그림책 작가 아카바 수에키치가 그림을 그린 수호의 하얀 말입니다.
제목에서부터 뭔가 몽골의 향이 나네요.
네. 옛 이야기 그림책의 달인이라 불리기도 한 아카바 수에키치는 그림책 작가에게 최고의 명예로운 상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세 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네네. 네. 이름도 어렵네요.
네네. 네. 작가가 청년 때 만주로 건너가서 살다가 일본이 패전한 후 귀국할 때 이 몽골의 풍경과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수백 장의 사진을 목숨을 걸고 숨겨서 들어왔다고 해요.
그 사진 정말 귀한 자료였겠어요.
네, 네, 네.
그림책의 달인이기도 하고 자 오늘 그림 보는 재미가 있겠는데요.
네. 이 책 수호의 하얀 말에서는 작가가 자신이 알고 있는 진짜로 좋은 것, 따뜻한 것을 아이들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그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영희 씨, 혹시 몽골의 마두금이라는 악기 본 적 있으세요?
들어본 것 같아요.
아, 예.
여기 보면 기억나려나?
이 그림처럼 생긴 악기인데요. 악기 맨 위쪽에 말머리 모양을 하고 있어서 마두금이라고 한대요.
네, 본 적 있어요.
네.
악기와 관련된 이야기인가요?
아, 네, 맞아요.
말 이야기가 아니고?
네. 네.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악기가 만들어졌는지 거기에 숨겨진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옛날 몽골의 넓은 초원에 수호라는 가난한 양치기 소년이 늙은 할머니와 둘이서 외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수호는 노래를 참 잘해서 다른 양치기 친구들이 부탁하면 곧잘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양을 치러 간 수호가 돌아오지 않아 모두가 걱정하고 있을 무렵 수호는 뭔가 하얀 것을 안고 달려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이 망아지를 발견했어요. 이 녀석이 땅바닥에 쓰러져 발버둥 치고 있었어요. 그대로 두면 밤에 늑대 밥이 될지도 몰라서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수호는 정성껏 망아지를 돌보았고 그래서 망아지는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수호는 이 말이 귀여워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말 울음소리와 떠들썩한 양들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린 하얀 말이 사나운 늑대 앞에 딱 버티고 서서 힘껏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수호는 늑대를 쫓아버리고 하얀 말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땀에 흠뻑 젖은 하얀 말의 등을 쓰다듬으며 마치 친동생에게 말하는 것처럼 속삭였습니다. 참 잘했어. 하얀 말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아, 오늘 동화는 마치 그 드라마 보는 것 같아요.
네.
그 고전 드라마 같은. 그림을 보지 않아도 배경이 막 머릿속에 그려지네요.
네.
책을 보면 와, 정말 몽골이네요.
네.
끝없이 펼쳐진 그 들판에 네. 게르라고 하죠. 몽골 텐트가 있고 그림에서 그 몽골의 자연이 느껴지고요. 사실 막 디테일하게 그린 그림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 느낌에서 그게 다 느껴져요.
네.
그리고 밤이라 그런지 수호가 들고 온 망아지 외에는 모두를 검게 표현한 것 같고 그리고 수호가 다 큰 말을 이렇게 두 팔로 안고 기대어 있는 모습이 세상 둘밖에 없다는 그런 표정이고요.
네.
참 따뜻하네요.
네.
그 늑대와 맞서는 말에게서 그 늑대로부터 양을 지키겠다는 그 아주 강한 마음도 느껴지고 아마
네.
수호 때문에 그렇게
그렇죠.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네요.
네, 네. 저도 그 장면에서 제가 잠깐 수호가 되어봤는데 그 넓은 들판을 말을 타고 양을 이렇게 몰아서 돌아와야 하는 길이었을 텐데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또 그렇다고 말에 태울 수도 없는 이 버려진 망아지를 구해준다는 게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진짜.
네. 어쩌면 수호는 이 망아지를 보면서 부모님이 안 계신 자신과 닮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도 했는데요. 아무튼 그동안 외로웠을 수호가 하얀 말과 함께 지내며 마음껏 사랑을 주는 동안에 수호 자신이 더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할머니와 단둘이 지내다가 정말 너무 좋은 친구를 만났어요.
네. 그런데 어느 날 이 마을의 원님이 말타기 대회를 열어서 1등한 사람한테 자신의 딸과 결혼시켜준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무슨 말타기 1등 하면 딸을 주나요?
아마 말이 주요 이동수단인 몽골에서는 말타기야말로 용사가 갖춰야 할 최고의 기술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자 양측이 친구들의 권유로 대회에 나간 수호가 1등을 했는데 어머. 네, 이 장면부터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와, 1등을 했어요? 네. 세상에 그럼 마을 원님 사위 되는 건가요?
그러게요.
궁금하네요.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 저 하얀 말이 1등이다. 하얀 말 탄 사람을 데리고 오너라.
원님이 외쳤습니다. 그런데 데리고 온 젊은이를 보니 가난한 양치기가 아니겠어요? 원님은 사위를 삼겠다는 약속은 모른 척하고
너에게 은화 세 개를 주겠다. 그 하얀 말은 여기 두고 어서 돌아가도록 하라.
저는 말타기 대회에 왔습니다. 말을 팔러 오지는 않았습니다.
무엇이라고? 보잘것없는 양치기 녀석이 감히 나에게 대드는 거냐? 여봐라, 저 녀석을 당장 때려눕혀라.
수호는 수많은 부하들에게 얻어맞고 발길에 차여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원님은 하얀 말을 빼앗고는 부하들을 데리고 거드름을 피우며 돌아갔습니다. 수호는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겨우 집까지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뭐야. 네. 저 듣다 승질낼 뻔했네요. 네. 이런 나쁜, 왜 말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게요.
결혼이 안 시켜줘도 되는데, 우리 수호한테 어떤 말이에요, 그 말이. 너무하네, 정말. 아, 근데 그림은, 정말 드라마를 제가 많이 봐서 그런가요? 이 광활한 들판, 네. 수호가 멋지게 자란 그 하얀 말을 타고 가는 거 하며, 몽골은 안 가봤지만, 진짜 몽골 풍경을 담은 그 드라마를 보는 그런 기분인데, 말타기 대회에서 그 수호의 하얀 말이 중간쯤 가다가 탁 앞으로 완전 거리를 두고 달려가는 그 모습도 너무 멋지고요.
네.
그런데 저 원님 때문에 너무 화가 나네요.
네.
아니 뭐 저렇게 참 저렇게 다퉈서 돌아가면 근데 그러게요. 홀로 계신 할머니도 너무 걱정하실 텐데.
네.
아유 참.
사실 인간이 가진 권력을 사용해서 이렇게 탐욕을 채우는 이야기는 동화에서 자주 나오는데요. 나에게 유일하고 가장 소중한 존재가 다른 누군가의 그 구색을 맞추려는 욕심으로 빼앗긴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러게요.
네.
아, 참.
사실 이런 일들은 단지 이야기 속에서 뿐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요.
네.
또 아이들과도 이런 마음이 어떤 행동을 불러오는지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떤 상처를 주는지 뭐 이 장면에서 한번 이야기 나눠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아이들이 한창 장난감 가지고 욕심 부리거나 싸울 때 알아야 할 마음이기도 한 것 같고요.
네네.
살다 보면 좋은 일들만 만나는 게 아닐 테니까 이런 상황들을 책을 통해서 먼저 이야기해 주면 좋겠네요. 그나저나 수호는 무사히 집으로는 돌아가나요?
네네네. 집으로 돌아온 수호는 할머니가 정성껏 간호해 주신 덕분에 이 몸의 상처는 나아갔지만 하얀 말을 빼앗긴 슬픔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러게.
네. 수호는 온통 하얀 말이 어떻게 하고 있을지 그 걱정뿐이었거든요.
얼마나 그립고 마음이 아플까요?
그러게요.
가장 좋은 친구고 가족일 텐데 말이죠.
네.
자, 다음 얘기 계속해서 들어볼게요.
네. 멋진 말을 손에 넣은 원님은 많은 손님을 불러 술잔치를 벌였습니다. 잔치가 한창일 때 원님은 하얀 말을 끌고 와서 말 등에 올라타려고 했습니다. 하얀 말은 사납게 뛰어올라 사람들 사이를 빠져 바람처럼 뛰어나갔습니다.
빨리 저 녀석을 잡아라! 못 잡겠거든! 활을 쏘아 죽여버려라!
하얀 말 등에는 잇따라 화살이 꽂혔습니다. 그래도 하얀 말은 계속 달렸습니다. 그날 밤 수호가 잠을 자려고 할 때였습니다. 따가닥, 따가닥.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얀 말은 심한 상처를 입었으면서도 달리고 또 달려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수호의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하얀마라, 내 사랑하는 하얀마라, 제발 죽지 말아다오. 그러나 하얀말의 숨결은 점점 가늘어지더니 이튿날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아, 너무 슬프다.
네.
세상에, 그 화살을 맞아가면서 수호한테 가는 그 먼 길을 달리다니. 아니, 그리고 홀로 아픔을 참아가면서 달려왔을 텐데.
네.
수호 마음이 너무 아팠겠네요.
그쵸.
그래도 수호 품에 안겨서 죽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소호의 마음도 그 하얀 말의 마음도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진짜. 아.
영시 지금 우셨어요?
아,
목소리가 갑자기.
네, 그렇죠. 네, 네. 네, 죄송합니다.
저는 하얀 말이 소호의 품에 안겨서 이렇게 숨을 거두는 이 장면을 저도 이렇게 한참을 들여다봤는데, 진짜 마지막 호흡을 다 해서 반드시 소호 곁에 돌아가려고 한 이 하얀 마라의 간절함과 또 그 힘이 어디서 왔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고, 또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하얀 말이 억울하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죽는 걸 보면서 그걸 받아들여야 하는 수호의 아픈 마음을 헤아리기에는 좀 제 마음이 너무 메말라 있지는 않나?
네.
되돌아보게 됐는데요. 자. 그럼 다음 이야기는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이 슬픔과 분함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수호의 꿈에 하얀 말이 나타나는데요.
꿈에. 네. 네.
마지막 장면입니다.
네. 구연으로 들어볼게요.
그렇게 슬퍼하지 마. 내 뼈와 가죽과 심줄과 털로 악기를 만들면 난 언제까지나 네 곁에 있을 수 있잖아. 언제나 너를 위로해 줄게. 수호는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하얀 말이 가르쳐준 대로 뼈와 가죽과 심줄과 털로 악기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마두금이란 악기입니다. 수호는 어디를 가더라도 이 마두금을 꼭 갖고 다니며 그것을 연주할 때마다 하얀 말을 타고 즐겁게 초원을 달렸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수호는 자기 곁에 하얀 말이 있다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마침내 수호가 만든 마두금은 넓은 몽골의 초원 멀리까지 알려졌습니다. 해질 무렵이 되면 양치기들은 한자리에 모여 그 아름다운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하루의 피로가 스르르 풀렸습니다.
와, 마두금의 기원이 소름 돋네요. 그렇게 만들어진 악기군요.
네.
소리도 너무 아름다울 것 같은데요.
네.
그 양치기들이 그 연주로 하루의 피로를 푼다는 것도 너무 마음이 따뜻하고.
네.
그림에 양치기들이 둘러앉아가지고 연주를 듣고 있는데 다 빛이 나요, 양치기들한테서. 앞에서는 밤에는 사람들을 검게 표현하고 수호의 하얀 말만 하얗게 표현이 됐었는데 이 장면은 듣고 있는 모든 양치기가 빛이 나네요.
네.
저도 거기 앉아있는 것 같고 이제 따뜻하고.
네.
해지는 이 몽골 초원에 그 별이라도 두두둑 이렇게 떨어질 것만 같은 그런 모습이네요.
네. 수호가 원님을 향한 뭐 복수를 꿈꾸는 것도 아니고 언제까지나 분하고 억울해하는 것도 아니에요. 네. 하얀 말의 온몸 마디마디로 만들어진 마두금, 그 악기로 음악을 연주하며 하얀 말과의 행복했던 시간을 떠올리고 또 함께 있다고 느끼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선물해주는 이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마음이 정말 따뜻한 것 같아요.
네.
아픔을 악기로 만들어 다른 이들에게 위로와 편안함을 선물해준다는 게 정말 아름답네요.
네. 좀 엉뚱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한편 영화 서편제가 생각났어요.
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음악은 절대 좋은 감정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봐요. 우리 아이들도 인생의 기쁨도 슬픔도 또 행복도 억울함도 어떤 마음의 상처도 반드시 만나야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이 만들어지는구나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요. 네. 앞에서 이 그림책 작가가 자신이 알고 있는 진짜로 좋은 것, 따뜻한 것을 아이들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그렸다는 말에 여운이 남습니다.
네.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내게 좋은 게 뭔지 따뜻한 것이 뭔지 알려줄 수 있는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네. 멋진 책 소개해 주신 동화읽어 주는 엄마 박혜상 씨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오늘 동화 읽어주는 엄마에서는 작가 아카바 스웨키치가 그림을 그린 수호의 하얀 말 읽어봤습니다. 우리 혜상 씨가 마지막에 얘기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만 있는 게 꼭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 인생의 기쁨도 슬픔도 행복도 억울함도 마음의 상처도 반드시 만나야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이 만들어진다고 하셨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커가면서 만날 일들이 비록 감당하기 힘든 일이더라도 이겨내고 넘어가면 한 뼘 더 성장한 마음을 만날 수 있다고 수호의 이야기와 함께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아이유의 여름밤의 꿈. 엄마들의 놀이터 문 닫을 시간입니다.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들께는 하마메디에서 협찬해주신 소정의 선물 보내드립니다. 며칠 전 햇볕이 쨍하던 날 처음으로 옥상에 빨래를 널어봤어요. 옥상에서 빨래 말리는 기분이 이렇게 상쾌한 줄 몰랐네요. 여름 볕을 듬뿍 머금은 빨래의 따스함, 건조기에서 막 나온 그 따뜻함과는 다르더라고요. 오후쯤 되니 바람도 살랑살랑 불어서 그 옆에 의자 하나 두고 책도 읽고 싶어지는 여유가 절로 생겼었는데요. 마음의 여유는 생각보다 그렇게 큰 데서 오는 게 아닌가 봅니다. 엄마들의 놀이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나는 행복한 엄마입니다.